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무리 비참한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오늘 같이 읽었어요. 오늘 묵상 본문은 7장 3절부터지만 오늘 이야기가 어제 본문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보신 대로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이 아마 모든 북이스라엘을 다 짓밟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람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나마 남은 사마리아가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포위 공격이라는 거는 가둬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포위 공격을 당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을 구하기 어렵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입어쌌어요. 성 중에 양식이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다 굶주리게 되었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귀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나 먹을 수 있지 나귀는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나귀 머리예요. 돼지 머리는 좋아하세요? 눌려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나귀 머리는 뜯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귀 머리가 80세겔.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 똥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관용어군데 우리로 치면 무슨 저 우리 왜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어른들이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 뿌리 캐 먹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똥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정도로 아주 가치 없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볼 뭐 이런 음식 찌꺼기 이런 곡식 가루 이런 거 4분지 1갑인데 5세겔이나 그러니까 곡식값이 양식값이 폭등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어제 읽었던 본문 보면 왕이 순찰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다는 거 옆집 친구하고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 내 자식 잡아먹자 자식을 서로 잡아먹기로 하고 오늘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자식 잡아먹자고 그랬더니 얘는 내 자식은 같이 잡아먹어놓고 지 자식은 숨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왕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 이런 비참한 일이 이 사마리아에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같이 엄청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이렇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실 수 없는 물도 다시 마실 수 있게 만들고 먹을 수 없는 스프 국도 뭐 가루를 던져서 먹을 수 있게 하고, 바알살리사에서 이를테면 무슨 첫 열매 가지고 온 보리떡 가지고 그거를 100명이나 먹게 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판 오병이어 사건, 뭐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람 군대와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아람의 군대장과 나만의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6장 앞에 보면 아람 군대가 소시탐탐 쳐들어와요. 그러면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부기살 왕에게 어디로 가면 막을 수 있으니 거기 군대를 배치해라. 이번에는 어디로 오니까 거기 군대 배치해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우리 정보가 다 새냐?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없애자. 어디 있냐? 도단에 있다 그럽디다. 군대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도단에 군대를 보냈더니 이 군대를 이 엘리사가 가지고 놀아요 그냥. 그래서 뭐 기도했더니 눈이 다 멀고 맹인이 됐다는 말은 아니고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군대를 다 끌고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의 포위 공격.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가지고 다 죽입시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거 어떻게 죽이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적대감을 가진 군대를 잘 대접해가지고 그 적대감을 풀어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6장 23절 23절을 보면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놓아보내요. 그랬더니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 불말로가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다 어디 갔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고 도단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가 이렇게 비참한,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조그마한 양식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던 그 엘리사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심으실 때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묵상할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 당할 저주에 대한 것을 레위기에서는 26장에 또 신명기에서는 28장에 길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당할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레위기 26장에서도 니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 잡아먹는 날이 올지도 몰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52절 53절도 보시면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네 성읍을 애워살고 다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하는데 53절에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거다. 네 자식의 살을 뜯어먹은 그런 비참한 일이,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심약해서 누구 해코지 할 줄 모르는 그런 남자도 가족들에게도 주지 않고 저 혼자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56절을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자기 발로 땅도 밟아보지 못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런 이쁜 여인들도 자기 자식 잡아먹으면서 자기 남편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고 혼자 먹으려고, 그런 정도의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제 묵상한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미 경고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기억해 줄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인간성의 보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간성의 보루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는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를테면 가출 청소년들이 있어요.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은 부모를 떠나면 자기가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죠. 그런데 가출 청소년이 부모를 떠나면 자유롭게 사나요?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몰라도요, 삶은 더 깊이 병이 드는 거죠. 가출해 본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면 나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면 자유로운지는 몰라도요, 삶이 더 깊이 병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삶이 병이 드는 거예요. 20세기가 잃어버린 것이요, 초월에 대한 감각이에요. 지난 200년 이전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문화가요, 종교가 없는 문화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 문화가 없다고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역사 속에 무신론이 등장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요. 모든 문화가 다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신이 뭐 어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부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무슨 하다못해 알라신을 섬기거나 어떤 문화든지 간에 모든 문화가요,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난 200년간에 초월에 대한 감각을 부인하고 신이 어딨냐, 초월이 어딨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일들이 지난 200년간에 일어났습니다. 초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요, 잔인해져요. 인간성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인간성이라는 거는요, 우리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어제 오늘 본문에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잔인해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청소년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 그러거든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아요. 청소년 자살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청소년이 뭡니까? 예를 들면 10대 아이들인 거예요. 얼마나 까불고 재미있게 놀아야 될, 얼마나 까불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야 될 아이들인데요, 전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을 성공시켜 보겠다고 하는, 자식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부모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괴물 부모가 제일, 괴물 부모가 제일 많은 거죠. 자식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어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식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참해져요. 삶이 잔인해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데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닌 줄 아시죠? 그죠? 아닌 줄 아시죠? 우리는 착각해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종교적인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상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혼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종교적인 일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요, 그 종교가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 자기 자존심 혹은 자기 체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인 거예요.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종교는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뭔가 이게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거침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요. 조심스러워지죠. 조심스러워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뭐든지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거침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종교를 수단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보다 자기 욕망이 더 중요해요. 그 자기 욕망은 뭐 자기 행복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부자 되기 위한 꿈이든 뭐 남들보다 더 잘난 체 하기 위한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러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어갔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존심,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존심을 지키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하는데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나는 즐거워하느냐, 그거를 행복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더 하나님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으려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이런 거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왜 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런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이요, 아람의 지배,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혹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셨거든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바알 저거 가짜다, 바알. 지금 아합 왕은 바알 신앙을 전국에 심으려고 하지만 저 바알은 가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입증한 적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 여러 가지 기적,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쭉 읽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표적, 얼마나 많은 기적 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좀 영적인 감각이 깨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뭔가 삶이 좀 변화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 이게 전체적인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좀 새롭게 돼가지고, 야, 진짜 정신 잘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뭔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어려워요. 우리도 간혹 기도응답을 받거든요. 간혹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와,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데요, 다음에 또 큰 고난이 밀려올 때까지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언제 한번 설교가 은혜가 막 돼요. 설교가 그래가지고 와, 설교, 아, 이 은혜가 되네, 이거 설교 잘 들어야 되겠네, 그 다음 주에는 와서 졸아요. 토요일 밤에 너무 늦게까지 뭘 여하튼 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은혜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 그러면 아, 말씀이 은혜가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가끔 우연히 생각지 못한 부스러기 은혜 주워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겠구나, 정말 내가 성경을 정말 잘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뭔가 야,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가야겠구나 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선지자는 진짜 용을 쓰면서 일을 하는데, 선지자는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은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 여전히 일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점점 무서운 징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점점 무서운 징계, 점점 무서운 심판, 점점 무서운 회초리, 점점 무서운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장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포위 공격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를테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다 이르겠죠. 나중에는 뭐야 소리를 지르겠죠. 안 되면 화를 막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만 하진 않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하다가 안 되니까 두 번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고함도 지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천히 살살 다루시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무서운 심판, 점점 심각한 징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살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살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더 커지면 뭐 위험해요. 저는 설교할 때 막 이 연사 힘차게 힘차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차분하게 말씀하실 때 듣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여튼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징계와 심판이 이제 사마리아에 밀려 닥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중에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험악한 죄인이어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굶주림이 이게 너무 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우리가 기억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엘리사가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엘리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했거든요. 엘리사가 길가에 있었으면 괜찮았고 엘리사가 저 어디 다른 동네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오늘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을 때 저기 몰려온다 포위 공격할 거다 이거를 몰랐을까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해서 사마리아에 있었을까요? 그동안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다 아는 뭐 이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에서 도망을 안 갔을까요? 엘리사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밀려 닥치면 도망을 가요. 고난이 기다린다. 그럼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고생 안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고생 안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그러셨나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는 줄 몰라서 예루살렘을 갔나요? 다 알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임자 내지는 저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이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이라고 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면하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고생 안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고생하는 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명령하신 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손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고생하지 않는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럼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지금? 고생하라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이에요. 설교. 사마리아를 아람이 포위 공격을 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꼴을 당할 줄을 몰라서 도망갈 틈을 찾지 못해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백성의 고통을 함께 겪는 거죠. 이 엘리사가 백성이 흘릴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셨겠어요? 스캔들 나기 딱 아니에요. 과부 집에 유부남 아저씨가 와서 몇 년인지는 몰라도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스캔들 나기 딱이에요. 아이고, 근데 왜 하나님이 스캔들 나기 딱인 상황으로 엘리야를 보내셨겠어요?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신앙의 본산이에요. 바알 신앙은 사람을 건강하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의 본산 시돈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여인이 바알 신앙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통에 남은 가루, 완전히 유기농 그냥 프리미엄 가루였을까요? 기름 조금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프리미엄 AAA급 올리브유였을까요? 그 기름이 수준이 좋은 기름이었을까요? 산패가 다 돼가지고 먹기 힘든 기름이었을까요? 근데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프리미엄 A급 유기농 가루에 빵 만들어 먹었을까요? 그 기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기름이 최고급 기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그 가루가 곰팡이가 다 피어날 만큼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가루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 있는 가루가 뭐가 좋았겠어요? 그게 막 진짜 프리미엄 1등급 가루로 바뀌었을 거냐?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주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자기 일꾼을 그냥 호의호식하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고 온 세상이 굶주릴 때 하나님의 일꾼은 같이 굶주리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우리는 자주 남들은 굶어도 하나님이 내 배는 부르게 해주셔야지, 저 집 아이는 굶어도 내 자식은 배부르게 해주셔야지 그런 기도해요. 우리는 남들은 어려워도 주님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안다고요.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께. 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적군이 와서 사마리아를 딱 이고사기 직전에라도 그날 밤에 너 도망가라. 물론 그렇게 도망가라 해요.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수넴 여인한테 기근이 올 거니까 너 도망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늘 그것이 내게 있기를, 난 그렇게 남들 고생해도 고생 안 하게 뭐 이런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사마리아가 포위 공격당해서 굶주릴 때 엘리사도 같이 굶주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실 때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게 하시면서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남들 고생할 때 고생 안 하고, 남들 눈물 흘릴 때 눈물 안 흘리고, 남들 비참하게 살 때 그냥 나는 희낙나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당하는 사람 사이로 보내시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의 절망을 풀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내려고. 그래서 오늘 보면 7장 1절 보시면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통 4분지 한 값이 은 5세겔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밀가루 한 스알, 한 스알은요 7.3리터예요. 우리로 치면 이를테면 무슨 쌀 예를 들면 10kg이다 이러면 이제 정상 가격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 쌀 10kg이다 그러면 뭐 한 3만원, 3만 5천원, 그러니까 정상 가격, 정상 가격. 그러니까 이 정상 가격으로 이제 양식을 매매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했어요. 선언. 그런데 이거요,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인 상황에서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곡식 가격이 정상 가격이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런데요, 열왕기하 7장 2절을 보면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 장관이 여러 명인데 이 장관은 특별한 장관이에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그 왕 옆에 있는 측근, 이제 왕의 오른팔쯤 되는 이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빈정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다, 우리 절망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경험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것 나 예전에 본 적 있다는 거.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한계를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 그럴듯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그럴듯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더 그럴듯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계속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좋은 교회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항상 똑똑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항상 똑똑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또 항상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더 그럴듯해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 이런 거를 경험 못하고 맨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딱 하니까 늘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똑똑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고 똑똑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아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교회. 별로 재미는 없어요. 별로 재미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가 질 때 이 아람 군대가 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마 어떤 음향 효과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장 6절을 보시면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이런 거는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박과 천둥과 막 엄청난 두려움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전쟁 이야기는 뭐 무슨 하여튼 홍해를 건널 때부터 여리고 무너질 때 그리고 사사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람 군대가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하루아침에 이 포위가 풀린 거예요. 혹여 우리 중에 어떤 근심과 고통에 매인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우리 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구걸해 준 뭐 양식을 적선해 줄 사람도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갈까? 안에 있는 사람 다 굶주리고 있는 걸 자기도 알아요. 우리 이판사판이다.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는데 우리 그러면 아람 진영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한테 뭐 양식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지 않겠느냐. 갔더니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진영은 그대로 있고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은 의복 감췄다가 양심의 가책이 대체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러잖아요. 너무 막 계획적으로 살고 한 사람은 양심이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좀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이 양심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이러고 있으면 벌받는데 이 천벌이 무섭지 않냐. 우리 가서 알려주자 해가지고 알려준 거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왕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정탐군을 보냈더니 진짜로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흘린 물건이 가득인 거예요.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소문이? 백성들이 눈이 뒤집힌 거죠. 지금 굶주려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지금 저기 다 도망갔다 그러고 거기에 막 온갖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귀 다툼하듯이 달려나온 거죠. 왕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문 지키라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랬겠죠. 굶어서 자식 잡아먹을 정도인데 질서 유지가 됐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정신없이 몰려나왔어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래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같은 이야기가요. 같은 이야기가 19절 20절에도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왜 두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기이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들의 모든 절망이 풀려졌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절망이 풀어졌나요? 사마리아 안에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주 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돌아서면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꼭 회개해야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는데도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야 너 좀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순종 안 하는데도 복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애가 타시는 거죠. 자식이 똑바로 하면 뭘? 근데 똑바로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도 안 하는데 이 비참한 상황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장관 말씀대로 되는 거를 보아요. 그리고 이 장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장로들이 아 이거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거 다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데도 이 비참한 상황에 사기 백성을 건져주시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하나님의 통제를 즐거이 받아야지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